레위기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뒤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9장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처음에는 아론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4절까지에서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왔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쭉쭉쭉쭉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가 21절까지 나오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처음에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론이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피와 기름을 받아다가 아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아론이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돕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속죄제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를 15절 끝에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보았어요.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렸다. 전과 같이 드렸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드렸고 또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지껏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제사 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과 같이 드렸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단순한 그런 기록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은 신앙생활일까 했을 때에 가장 기본은 여지껏 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지껏 한 대로만 해도 훌륭하다 이러면 그게 참 귀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제사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불순종을 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하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쭉 전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지껏 살던 것처럼 살지 마라. 여지껏 불순종하던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라. 여지껏 죄짓고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간곡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과 같이 드렸다.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가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번제물을 드리되 번제를 드리는데 이번에 뭐라고 평가했느냐? 규례대로 드리고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뭐 잡아서 죽인다, 안수를 한다, 내장을 꺼낸다, 뭐 기름을 불태운다, 피를 뿌린다 설명 하나도 없죠. 간단하게 평가한 겁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17절에 나오는데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를 드렸다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 마지막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제사 드릴 때에는 마지막에 명령되었던 소제를 화목제보다 앞서서 세 번째 드립니다.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원래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생곡식으로 가지고 오건 아니면 조리를 해서 가지고 오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몽땅 불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한 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수입원으로 삼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이 한 군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가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보시면 여태껏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사 드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으니까 전과 같이 드렸다. 규례대로 드렸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화목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좀 다르게 실제로 화목제를 어떤 식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 앞에 나왔던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규정한 그대로 했다는 걸 반복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 뒤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고 이제 피를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에 기름을 처리합니다.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을 기름,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것, 콩팥, 간꺼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 20절에 이것들을 가슴들 위에 놓고 가슴고기 위에다 얹어 놓은 뒤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랐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가 나오는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들고 흔드는 거제, 요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앞에 요제로 흔들었다. 거제는 생략하고 요제로 드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21절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평가했냐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네 가지 제사,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잘 드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장을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였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도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였다. 이게 문학적으로 보자면 글쓰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소단락이 나뉘어졌다는 그런 표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단계 단계마다 제사를 드리는 걸음걸음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설명이죠. 마지막에 22절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22절은 제사드리는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22절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백성을 향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사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 축복하는 것을 어디서 했냐면 회막 안에서 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을 만들어 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다 바깥쪽에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럼 아론이 안에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면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딴짓하는 놈들이 있었겠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론이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론은 여든이 넘은 사람입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봤자 얼마나 크게 질렀겠습니까? 뭐 200만 명 다 듣게 지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아론이 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것, 보거나 듣는 것,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못해도 실제로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제사를 잘 드리게끔 돕는 역할도 하고 동시에 축복하는 역할도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록에 나오지 않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이 나오면 좋은 것만 읽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아론이 축복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제사를 온전히 드렸으니까 축복을 했는데, 만약 아론이 저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것만 제사장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일까요? 지금 본문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선포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불순종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어땠을까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만 권하시지 않고 여러 번 권하십니다. 권하는 것도 아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러 나오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권했는데 이 녀석들이 불순종하고 안 나와. 그럼 아론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권했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심판받을 것이다. 또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 멋대로 해. 자기 편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론이 또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결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제사를 드렸던 결국 결과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가장 즉각적으로 받는 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것도 크게 보면 축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복도 줄게 하시는 것이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약속된 복도 받고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적이 없었던 그런 복들도 더불어서 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과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제사장들이 제사 드렸던 것과 관련해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지껏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가 생겼죠. 하나님이 제사 제도도 만들어 주셨고 여지껏은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제사 제도나 대제사장은 그냥 책상 위에만 굴러다니는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그래서 실제로 제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게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원래 자유가 있고 또 신분이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다 옛날 시대를 다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양반이 어디 있고 상놈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반과 상놈이 있었죠. 여러분은 양반이십니까? 상놈입니까? 양반이든 상놈이든 다 이방인입니다. 다 그냥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어디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누가 그렇게 했냐면 흔히 말하는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 평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니까 기록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족장도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양반도 그리고 상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 이름 나오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허용을 하시고 그들이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다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도자들도 직분자들도 제사를 드렸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이미 앞에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자기들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직분을 주신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걸 봅니다. 다 목격을 하고 지금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사장이 아론이 제사를 안 드렸다면 불순종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드렸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일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직분자가, 지도자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그들이 섬기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아론의 제사,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로 어제와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제사 드린 것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 드린 것도 그래요. 기록을 아주 간단하게 했잖아요. 뭐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과 같이 드렸다. 규례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순종을 하면 간단하고 명료해요. 굳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왜 그 불순종이 생겨났는지를 막 설명하고 꾸지람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군더더기 없이 지내려면 그러려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자꾸 복잡해져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사드리면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자기도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마다 계속 제사드리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이 제사를 드린다고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명이 각각 자기 한 사람은 한 번만 제사드리면 되잖아요. 한 가지씩만 하면 되잖아요. 아론은 다 해야 되잖아요. 나이 80 넘어서 이게 웬일입니까? 힘들어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고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이래야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수고했다. 와서 소고기 먹자. 이렇게 했었으니까 고기라도 먹자.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교사들 수고했다고 이제 마쳤으니까 뭘 먹고 싶으냐. 다 마친 마당에 먹고 싶은 걸 선택을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한번 얘기해보면 짜장면 뭐 이런다고. 이게 본인들이 이제 수고를 했으니까 무언가 이제 상도 받고 위로도 받고 밥도 좀 차려주고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수고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론이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상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밥상이라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아론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가 받아요? 아론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참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물론 논리적으로 보자면 사실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아론은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아론이 더 높은 신분이고 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더 고귀하고 더 높은 은혜를 받은 게 맞죠. 그러나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멀뚱거리고 있다가 한두 번씩 제사 드리고서는 돌아가서 딴짓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축복을 받고 아론은 뭔가 구체적인 복을 받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참 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일했는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 늘 맞게 딱딱 균형을 갖춰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초신자가 아니라 장로권사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가 일을 많이 해요? 장로권사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신자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 먹고 이제 가려고 하면 또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와서 예배드리느라 애썼다,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시라, 기도하겠다, 이러고 가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니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맨 마지막 말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축복도 내가 다 해주고, 저 자식은 평안히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좋은 거 먹고 그리고서 그냥 평안히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애썼던 아론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하는 입장에서던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떡고물이 없잖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아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아론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고 본을 보이고 마지막에 축복해서 돌려보내는,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공동체가 받게 될 가장 큰 복이 이 다음 본문에 짧지만 내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건 그 직분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 예배자로 온전히 잘 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게끔 잘 초청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은혜를 소망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실제로 그들이 제사를 통하여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았고 또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직분을 받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또 내 옆에 있는 좀 더 연약한 사람에게 축복하며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받아 누림으로 늘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